출애굽기 22장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들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배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다면 오늘도 좀 그 연장선에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서 동침한 경우에는 여기 빙패를 들여서 그 사람을 아내로 삼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빙패라는 말이 이제 개역 개정으로 가면 이제 납폐금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는데요. 사실 뭐 빙패든 납폐금이든 오늘날 저희가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데요. 쉽게 이해하면은 결혼 지참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고대사에서는 아무래도 농업사이다 보니까 한 사람의 노동력이 아주 귀하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그 신랑이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 거죠. 한 어느 정도 줬을까 이렇게 보면 한 50세겔 정도 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남자가 결혼하는 나중에 이제 장인어른 될 사람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면 그에게 빙패 혹은 납폐금, 이 결혼지참금 명목으로 한 50세겔을 준비해서 지불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순간적인 어떤 그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동침하고 그리고 여자를 버리는 것을 주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우리가 정말 문란하고 이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죠. 반드시 남자가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다시는 그녀를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해 두셨죠. 다만 예외 상황이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만일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 남자에게 아내로 주기 싫어한다면 이 두 사람의 혼인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그녀가 정상적으로 자기에게 시집 올 때 그것을 드려야 했던 결혼 지참금 50세겔을 동일하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비록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자가 여자의 성적 순결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는 그 차원이 나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신명기 22장을 보면 만일 남자가 꿰었던 그 여인이 약혼한 여인인 경우나 혹은 동침한 경우에는 남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시고 성적 문란을 예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성적으로 문란한지 몰라요. 지금 뭐 몇 주 전에 유명한 영화 배우인 윌 스미스라는 흑인 영화 배우가 자기의 아내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바람을 펴왔는데 그것을 자기가 그냥 보고서 그냥 이 여자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다라는 게 그 인터뷰한 게 잡지에 실려서 지금 미국 매체가 아주 막 그것 때문에 막 난리거든요. 과연 일처제가 이 시대에 맞는 것인가? 이것을 그냥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함께 토론을 벌일 정도로 이것은 개인의 성적인 자유가 아니냐? 막 그 디베이시 심한데요. 이런 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막 그 토론을 벌일 정도로 이 세상에 지금 성적인 문란함이 아주 극에 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을 단순히 이 부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그 결혼 외적인 관계에서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어디가 잘못된 부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부터 보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 세 가지 유형의 중범죄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당을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무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술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려내는 일을 하거나 귀신을 힘써서 점을 치는 사람들, 지금도 있죠. 이 시대에도. 오늘도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먼델라인 다운타운 지나는데 거기다 보면 사이킥, 그 간판도 뭐 24시간 불 안 끄고 계속 켜 있더라고요. 보면 지금도 점 치는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미국도 지금 그 신문 같은 데 보면 그 별자리로 해가지고 오늘 운세, 이거 한국 신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여전히 그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여전히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요 타협 없이 이 무당은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적인 그런 악한 영혼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19절에는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 수간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당시에 이방 민족의 그 종교의 특성 중에는 동물하고 행음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염소나 소와 같은 그런 그 동물의 힘이 그 사람에게 넘어온다라는 이상한 그런 이방 종교의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겠습니다만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존엄성이 있는데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수간한 사람도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는 거죠. 18절 말씀에 이 사람도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아까 이 첫 번째 나왔던 무당하고 좀 비슷한데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고 영적인 간음 행위인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십계명 중에 제1계명, 제2계명 이 두 개 다 어긴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멸하라고 말씀하셨고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20절을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지 않은 멸할지니라라는 이 멸하다라는 것이요 죽이라라는 의미도 됩니다만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그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없게 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은이나 금이나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에게 희생 제사 드릴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따금씩 저희 교회에도 원래 천주교 다니시다가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집에 신방해 보면 여전히 그 막 성모 마리아상이 그 거실 이렇게 스탠드 같은 데 세워져 있거나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화장대 앞에 이렇게 막 놓여 계신 분도 있는데 제가 그거 다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집에는 그런 형상들 두지 말라고. 근데 아마 우리가 뭐 평생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은이나 금이나 나무나 돌로 된 우상에게 희생 제사 드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여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육체적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바치는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말라. 자, 앞서서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 세 부류가 나왔다면 이제는 여기서는 우리가 반드시 도와줘야 할 그 부류 세 부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나그네, 그리고 과부, 그리고 고아입니다. 자, 21절에 나오는 이 나그네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나그네 하면은 어떤 의미가 떠오르십니까?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나그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마치 우리가 여기 있다가 뭐 유럽이나 한국에 가서 잠깐 여행 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오는 그런 사람을 지금 나그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나그네라는 사람은 자기의 본토 그리고 자기의 본래 속한 민족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하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하고는 사실 어떠한 혈연, 지연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의 고향 또 자기의 민족을 떠나왔기 때문에요, 땅을 소유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소외된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나그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나그네랑 가장 큰 유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한국으로 따지면 우리 요즘에 한국에서도 중동 쪽에서 한국에 돈 벌러 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미국으로 따지면 또 이주민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아직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없고 비자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는 않은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도 너희 지금 땅에 같이 머물고 있는 그 나그네들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뭐 시카고에 저희가 이민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숫자가 많이 감소했어요. 뭐 자연적인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많이 줄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보면 이민 와서 살고 계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들도 이 땅에 어떻게 보면 나그네겠습니다만 먼저 정착한 사람들로서 또 여전히 또 이민자로서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나그네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할 그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겠죠. 자, 22절에 보면 과부와 고아가 등장하는데요, 나그네들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이 당시에 이 과부와 고아가 많았을까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로는 전쟁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뭐 전쟁에 착출돼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불의의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만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시대는요 맹장 수술 이런 게 큰 수술은 아니잖아요.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수천 년 전 이야기 보고 있는 거잖아요. 조그만 질병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다 살릴 수 있는 병이지만 고대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들도 있었고 동시에 부모를 둘 다 잃어버린 고아들도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나중에 신약시대에 가도요 과부와 고아들이 길거리에 있을 정도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과부와 고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완전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던 이 이스라엘 배경 가운데서요 이 경제적인 주체인 남편을, 영어로 표현하면 breadwinner인 남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과부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경제적으로 최약층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가 자녀가 딸린 과부라면 먹고 사는 게 더 힘든 거죠. 자, 사회적 경제적 최약자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주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주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반드시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요 고아와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여기 아주 무서운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만약에 우리가 과부를 또 고아를 못 살게 굴고 괴롭히면 내 아내가 과부가 되고 내 자녀가 고아가 된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한 명령을 주셨는지요. 그들 절대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도와주고 베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들도 있고요 우리 주변의 이웃도 보면 참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될 분들이 참 많아요. 자, 이 메시지가 이제 25절에 또 이어지는데요 불우한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 다 도와주는 거 힘들 겁니다.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돌보는 건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가 늘 재차 강조하듯이 한두 사람은 우리가 챙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한 평균 출석이 한 60명 정도 제가 이렇게 된다 생각했을 때 이 60명이요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한두 사람 있으면 그분 붙잡고 몇 달씩 계속해서 그분만 제가 챙겨요. 예.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에게도 똑같은 거 부탁해요. 열 사람, 스무 사람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는 불가능한 거다. 한두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진득하게 챙기시고 그 사람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원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우한 이웃들 다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기를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겠죠. 그렇지만 큰 것을 해줄 형편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작은 것 가지고 내 지금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있죠. 그 한두 사람. 하나님이 이런 주제 보면 딱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굴이 떠오르거나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우한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서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또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살도록 주님은 격려하고 계십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별리를 받지 말 것이며. 자, 동족 이스라엘 백성 중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 당시 은행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그때 체주처럼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고리대금업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왜 그 사채 같은 거 잘못 쓰면은 막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난장판 만들어놓고 돈 갚아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이 그 서로 돈 주고 받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주잖아요. 누군가한테 돈을 이렇게 꾸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바뀌냐면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borrow become slave to the lender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돈을 꾸는 순간 인간관계가 평등한 게 아니라 체주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왜 너의 형제를 노예로 만드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서는 이자 받지 말아라, 이자 노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을 보면 이자 받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겉옷의 그 의복의 기능은 한밤중에 급격히 떨어지는 이 기온에서 추운 밤에 이불로도 쓰이고요, 블랭켓, 담요로도 쓰일 수 있는 대용이에요. 따라서 겉옷 외에 집도 없어요, 뭐 가축도 없어요, 가구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돈은 필요하고 지금 배는 너무 고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이 의복을 가지고서 전당을 잡아놓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저녁이 됐을 때. 그럼 이제 이 중동 날씨가 낮밤 일기차가 하도 심해서요, 해가 떨어지면 기온이 급격히 이제 떨어지는데 이제 겉옷을 저동 잡히게 됐으니까 그날 밤에 덮고 잘 이불이 없는 거예요. 담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참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합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이 옷 하나도 저당 잡혀서 이불도 없이 벌벌 떨면서 자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에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자비 베풀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베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세 가지 사람의 유형도 나와 있고요, 반드시 돌봐줘야 할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나그네의 하나님이시고 과부의 하나님이시고 고아의 하나님이시며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야 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열 사람, 스무 사람 막 사랑하려 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한두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게 한 분들 혹시 계시다면 그분들을 섬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나그네가 있고요, 과부가 있고요, 고아가 있고 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고 또 섬기고 또 위로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우리에게 먹을 것 주셨고 또 우리에게 입을 것 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은 우리 스스로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또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라 하심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실진대 우리 자신의 영혼만을 만족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주머니를 열고 우리 지갑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나그네들이 있었고 또 과부들이 있었고 고아들이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곧 세상 전부를 사랑하는 것과 주님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셨던 그 얼굴들, 떠오르게 하셨던 이름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그들과 함께 나눠줌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